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실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믿기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또 뭘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뭐 행복을 찾을 만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에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결국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도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로 치면은 율법이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지 아니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인데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인고 하면은 율법이나 우리의 양심은 결국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양심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우리들어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여전히 정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제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운명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운명으로 변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육신의 죄를 씌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씌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지만 그분에게 죄를 씌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죄하에 살아가요.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 축복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아빠, 아버지든 아바, 아버지든 이 아빠 뭐 또는 아바 이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성경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말로 아빠라고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아버지가 뭔가 하면 아빠예요. 아바 또는 아빠.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음역을 해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발음 그대로 옮기는 걸 이제 음역이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바 파더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에는 아빠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잘 보시면은 아빠라고 하는 말이 글씨체가 좀 다릅니다. 이 관찰을 잘하는 분들은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빠라는 말하고 아버지라는 말하고 글씨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 아빠는 고딕체로 돼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아빠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외국말은 고딕체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근데 아빠가 보면은 고딕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는 아이들이 아빠 하는 그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 아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딕체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러고 또 아람어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러고 제 생각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다 통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흩으시면서 또 각 나라 말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아빠라는 이 말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도 아빠, 우리 한국말도 아빠, 영어는 조금 다르지만 파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양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양자.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양자입니다. 양자. 원래 친자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든 친자가 되었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요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떤 부잣집에 양자나 양녀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우리가 당하고 힘든 때도 당하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몇 분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전히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삼성 이건희 회장님 아들이나 며느리가 오늘 뭐 해 먹을까?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만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감히 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 비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는 분들은 조용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염려가 되는가? 또 집에서 읽으라면 잘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안 읽고 2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들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먹이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잖아요. 사람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또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에게 여러분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전혀 살아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죠.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염려 이끄시고 염려가 있으시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 염려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실 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죠. 사실은 이것 지키라 저것 지키라 십계명만 하더라도 열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하에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가요? 없죠. 힘든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따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까요? 예,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그리고 삶도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결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라 하지 말아예요. 그거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를 당장에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니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율법적인 마음으로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율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폐하라는 그런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와도 율법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막 예배에 오고 싶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십일조도 율법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에서 명하셨으니까 율법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십일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아니라 10배 2조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최소한만 드리는 것이 11조지요. 그래서 율법하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의 효율을 놓고 볼 때도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율법 쪽입니까? 은혜 쪽입니까? 은혜 쪽이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훨씬 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 잠시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아무리 살아가도 이런 마음의 평화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벌써 생활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도 여전히 있습니다. 죄성도 있습니다. 또 성령도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한 번씩 우리가 육신을 따라갑니다. 육신에게 쳐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삶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보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죄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이 생각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5절부터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을 때에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보세요. 5절부터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왔죠? 네 번 나오죠? 그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결국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생각을 항상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생각을 mind,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어디 어디에 마음을 둔다. 어디 어디에 마음을 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각이나 마음은 결국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 잘하셔야 되고 마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 23장 19절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죽는 것 생각하면은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우리 새삼 전도 집회했는데 이정님 자매님 오셔가지고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찬양 중에 자기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날에서 굉장히 높은 양반 집에 가서 이제 노래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높은 분이 연세도 많고 할아버지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을 바라보면서 코에는 호수가 꽂혀 있고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집에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분이지만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분뿐만 아니겠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날려버렸습니까? 그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물에 빠트리움을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칼에 맞아 죽고 뭐 한 별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안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셨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네가 전혀 두렵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은 한 성입니다. 아름다운 한 성인데 모든 재료가 다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길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황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 여러분 이 그 천국 길바닥이 얼마나 저런 아름답겠어요. 신발 아마 벗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황금 길 사이로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시사철 참 생명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가 또 그 강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천국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저는 천국이 빨리 가고 싶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죽기는 또 싫은 모양이네 다들.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또 천국 또 가고 싶다고 너무 빨리는 가지 마시고 그래도 이 땅에서 충분히 사시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근데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별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순교자들이 여러분 그 영광 바라보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 참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나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